마게티를 갔다 왔는데요. 그곳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그 두마게티에 이 대나무로 된 집을 한채더 짓기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요 대나무 집을 하나 짓는데 5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감동 있는 분들은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그곳에 물이 석회수예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물을 하나 파는데 1,250만 원이 든다고 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헌금해 주시면 그곳에 사는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2월 21일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99세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185개국을 돌면서 2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20세기 가장 대표되는 목사님이십니다. 빌리그리안 목사님은 평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 천국에서 첫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빌리그리안 목사님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빌리그리안 목사님은 미국 히튼 대학을 졸업하고 그곳에서 만난 중국 선교사의 딸인 루스와 결혼하였고,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나이 31살에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한 후 평범한 목회자에서 전 세계적인 목회자로 변화됩니다. 그해 9월 LA에서 열린 8주간 빌리그레암 집회에 35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평범한 목사님에서 세계적인 목사님이 된 것은 성령 충만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를 점점 멀리하는 미국 교회를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95%는 아무런 지장 없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초대교회에서 행해지는 95%의 일들 모든 것이 중단되었을 것이다. 그런 그만큼 성령을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말씀과 성령을 강조하는 두 날개를 가진 교회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없다면 기초가 없는 집과 같습니다. 성령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공동묘지와 같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첫 장부터 성령을 말씀하지요. 창세기 1장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 어둠이 가득한 것, 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했다 해도 그 무언가를 채울 수 없는 공허함, 텅빈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세상적으로 가장 성공했던 사람, 그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허물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뭔가 열심히 살아도 도대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도무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의 짐이 점점 무거워만 집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이게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는 벌써 10년, 20년, 50년 다녔는데 삶에 생기가 없습니다. 뭔가가 빠진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혼돈이 질서로 바뀌게 되고 그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그 흑암이 깊은 어둠이 환한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영이라는 단어가 800번 이상 기록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구약에는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기록이 되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성령을 푸뉴마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다 똑같이 성령, 바람, 숨, 호흡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은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호흡하게 합니다. 숨쉬게 해줍니다. 성령은 어떤 생명의 바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소개할 때 생명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또 바울도 성령을 생명으로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경에서는 성령이 등장할 때마다 생명이라는 것을 형용사로 앞에 달고 나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성령은 잠자는 영혼을 깨웁니다. 성령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교회가 과거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다는 거 아시죠? 영국교회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정말 해가 지지 않는 살아있는 나라였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였던 이 영국이 자선의 눈을 뜨고 성령을 버려요. 구제의 힘을 써요. 지금도 영국은 교회라는 단체는 없어요. 구제라는 단체 밑에 교회가 속해 있어요. 영국은 죽어간 것입니다. 미국도 똑같죠. 미국이 차를 타고 5분 가면 교회 있고 5분 가면 교회 있고 그만큼 교회가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청교도가 세운 나라. 그 미국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부흥했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 예수의 보혈을 버리자 교회는 지금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한국도 그렇죠. 1960년, 1970년 성령 충만, 성령을 강조할 때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버리자 1990년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 성령보다 지성을 강조하고 구제에 앞서고 세상에 뛰어들자. 성령을 버렸어요. 예수의 피를 버렸어요. 한국교회는 급속하게 지금 작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묻는다면 바로 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세 장에 걸쳐서 성령 충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시자마자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여서 계속 제자들에게 나타나다가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하늘로 가셨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활하자마자 직후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거듭 성령을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는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성령을 빼면 성경의 저자를 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셨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끝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누가 기록했나요? 마태가 기록했나요? 마가가 기록했나요? 누가가 기록했나요? 요한이 기록했나요?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강조하는 자는 반드시 성경의 저자인 이 성령 하나님을 강조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책을 읽고 그 저자를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이 셀 교회를 하면서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셀을 만드셨는데 그분의 책을 제가 다 읽어보고 나 이분을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세미나하는 곳에 참석해서 그분을 만났어요. 와, 그분의 강의를 듣는데 정말 마치 책을 읽었을 때 감동이 1이었다면 그분을 직접 만나서 강의를 들을 때 감동은 100이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 것도,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책을 쓴 저자를 만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중요시한다면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고 이 성령님의 의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는 성경은 좋은데 성령은 싫어. 이런 분 있습니까? 그분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작전에 속은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만약 사탄이라면 교인들로 하여금 성령을 무시하게 만들 것이다. 아주 핵심을 찌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저자인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의 저자인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 그리안 목사님의 지적대로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아주 큰 차이점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현대교회는 건물은 화려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무능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하지만 그저 자기의 힘으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은 없었지만 뜨거운 기도가 있었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고 치유와 기적이 넘쳤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최고의 문제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이 떠난 사람은 결국 자신의 힘으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초대교회는 120명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이 끝날 즈음에 약 30년 만에 10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불과 2, 300년 만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곳을 다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 생활이 아무런 재미도 없고 의무감만 남아있는 분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재미도 없고 잠만 오는 분이 있습니까? 한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열정이 사라진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 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구약 표현은 시몬이고 신약 표현은 시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베드로는 그의 동생 안드레와 함께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벳세다라는 마을에 어부의 아들로 어부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 안드레는 신앙심이 깊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일찍 제자가 되었어요. 신앙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안드레가.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갔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죠.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때 베드로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에게 올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죠. 그때 예수님은 이 시몬을 이름을 바꿔줘요. 베드로라고.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그리고 이 개바라는 말은 수리아어예요. 근데 이 수리아 지역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개바라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열두 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제자였고 결혼을 한 제자였고 또 가장 무슨 일을 해도 앞장서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위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물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아주 충동적인 사람이죠.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엘리야, 모세, 예수님 이 세 분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아예 이곳에서 살자 그렇게 말했던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 최후의 만찬 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을 했지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이 어느 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반석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대제사장이 보낸 병사들에게 체포되어 갔을 때 도망가 버렸어요.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세 번이나 부인한 급증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로 닭이 울 때 통곡하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한없이 작고도 작은 자였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올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체포되시자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버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놀라운 반전을 하죠. 부활하여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열두 제자가 다 모인 곳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제자를 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겠다 하며 나는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다. 옛날 어부로 다시 돌아가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자이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수없이 많이 본 자이고 더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부활하여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본 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시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내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이 내면 세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심과 그의 결심은 다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또 예수님을 따른다 해도 또 언제 변할지 모르는 이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러준 것에 대하여 그 말은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반석이라기보다 한낮 모래 한날보다 못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었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혼돈이었습니다. 공허였습니다.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다하시고 베드로에게 와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는 사명을 주셨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날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베드로의 인생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그에게 부어질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40년 된 앉은뱅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초대교회 대표로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들을 안수하여 성령 충만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죽은 도로가를 살려내고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인 로마의 장군인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전부를 다 성령 충만케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로드에게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옥문이 저절로 열려서 추록하게 됩니다. 그는 사도행전 2장 이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의 인생에 펼쳐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벽 다울 땐 난 괴로웠어 풍랑일 땐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네.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그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돈스럽다, 공허하다, 어둡다, 나는 번아웃 되었다, 나는 지쳤다, 나는 쉬고 싶다 이런 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는 것 자체가 다 기적이었고 가는 데마다 생명력 넘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새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는 것과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알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게 합니다. 겁쟁이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반석으로 삼으신 성령님은 오늘날 하루하루 사는 것을 버거워하는 자들을 변화시켜 생명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19세기 대부흥을 가져온 한 사람을 소개하죠. 그 이름은 찰스 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그 시중에서 책 중에 이 찰스 핀이 책은 무조건 사서 읽으십시오. 또 조나단 에드워드 그분의 책도 무조건 읽으십시오.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찰스 핀이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법률을 공부하여 뉴욕 북부 도시 아담스시에서 변호사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하여 아주 회의적이었고 목사와 논쟁을 일삼는 오만한 변호사였습니다. 그 도시 목회자들은 찰스 피니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찰스 피니는 나이 29세에 자신이 즐겨 읽는 법률 서적들이 대부분 성경에 높은 권위를 두고 있음을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끔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어느 날 자기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목사님들과 토론하기 위하여 성경을 차분하게 차례대로 다 읽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혹시라도 남이 볼까봐 손잡이 열쇠 구멍을 아예 휴지로 막고 소리를 죽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틈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었고 기도하였으나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였습니다. 아예 찰스 피니는 사무실 문을 닫고 근처 숲으로 갔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볼까봐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자만심과 교만이 가득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자신의 교만과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한없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바로 그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이 성경 구절이 한 줄기 빛처럼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그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큰 평화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 체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령이 마치 내 몸과 영혼을 통과하는 것처럼 내게 임했다. 마치 전류가 내 안을 통과하는 느낌을 받았다. 사랑의 물결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그 후 그는 변호사 일을 내려놓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삶만 살았습니다. 찰스 피니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찰스 피니가 방직 공장에 갔는데 그가 들어서자마자 방지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모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멈췄어요. 그들은 찰스 피니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찰스 피니가 설교를 하면 술집이 기도의 장소로 바뀌고 호텔이 부흥의 장소로 돌변하고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회개의 물결에 휩싸이고 지속적인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계속 유명한 전도자로, 나중에는 교수로, 나중에는 대학학장으로, 나중에는 목사가 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수백 명, 수천 명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확성기도 없었고 마이크도 없었고 앰프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찰스 피니는 자기가 직접 전도한 사람이 5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29세의 교만한 찰스 피니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찰스 피니에게 부어진 성령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120명의 초대교회 교인들, 열두 제자를 포함한 이들은 간절히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다 같이 읽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계속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나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만 사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충만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남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는 것은 내 노력, 내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간절히 사모하면, 내가 간절히 원하면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의 시간을 갖지 않아요. 누군가가 열심히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것을 좀 어리석게 생각해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믿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오로지 자기 육체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를 향해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성령 충만을 구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것이고 밤을 새면서도 기도할 것이고 금요철야에 나와서 기도할 것이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의 것을 가득 채우는 욕심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몸이 그냥 내가 가득하면
내가 충만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이 이 세상 충만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 충만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 충만, 세상 충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안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안에 세상 충만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 뿐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 바랍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새해 여러분이 다 결심했죠? 나 좀 새롭게 살리라. 그 결심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생명의 성령이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회개할 때 부어집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신이 성령 충만하였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물을 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라 말하였죠.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컵이, 이 더러운 물이 가득한 컵, 깨끗한 물을 담으려면 먼저 이 더러운 물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빈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요. 성령, 이름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이 거룩한 영은 더러운 곳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더러운 것을 알고 먼저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씻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집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란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에 능력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회개했어요. 그랬길래 지금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언제나 새로운 장을 열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 먼저 술 취하지 말라 말하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술 취함을 멈추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술 취함은 죄의 대명사입니다.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되어 있고 술에 취하면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먼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토하십시오. 다 회개하십시오. 죄는 지금 당장 즐거움을 줄지 몰라도 결국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죄라는 죄는 다 끊으시고 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할 때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나중에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성령 충만 하나나 참는 뭐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이에요. 내 충만을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 충만이 성령 하나님 충만입니다.
내 충만하면 혼돈이고 공허이고 흑암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의 모든 무능이 사라지고 모든 절망이 사라지고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힘과 능력과 열정과 기대가 넘치게 됩니다. 내 삶이 공허하다는 분 있습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사인입니다.
나는 내일이 두렵다 이런 분 있습니까? 네, 성령 하나님을 찾으라는 구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 충만으로 겉모습만 예수 믿는 것처럼 흉내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여 날마다 기대와 기적이 넘치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세계의 문을 열어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혹시 여러분 중에 차갑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를 출발할 때 염려나 두려움으로 내가 충만하여 그렇게 살지 마시고 두 팔 벌려 성령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오늘을 탁월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베드로처럼 평범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베드로처럼 어부라도 괜찮습니다. 베드로처럼 학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베드로처럼 과거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놀랍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 충만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빌리그람이 성령 충만할 때 인생이 달라졌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찰스 피니가 성령 충만할 때 가는 데마다 새 바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가는 데마다 새 바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